아, 우리 시간 여행을 조금 해볼까요? 2003년 가을이고요. 뉴욕 맨해튼의 그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한 지하 재즈 클럽입니다.
아, 분위기 좋네요.
네. 무대에서 좀 떨어진 자리에 43세 프랑스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트럼펫 즉흥 연주에 완전히 빠져서 듣고 있죠.
네.
연주자들 앞에는 악보가 없어요. 미리 정해둔 규칙도 없고요. 그저 옆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소절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재즈의 묘미죠, 그게.
맞아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좀 풀어보죠. 이 남자가 바로 훗날 인공지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얀 르쿤입니다. 왜 하필 재즈였을까요?
그 재즈의 즉흥성이요. 루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기계학습의 궁극적인 이상향이랑 정확하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이상향이랑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한테 A가 나오면 B를 해라. 이렇게 일일이 규칙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하고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기계 스스로 상호작용하고 깨우치는 방식. 마치 악보 없이도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저 무대 위의 연주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급변하는 AI 트렌드의 이면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도 아니면 그저 지적 호기심이 엄청 넘치는 분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놀라운 기록들은 그냥 딱딱한 기술 발전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꾼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학계에서 철저하게 멸시받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겨울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 생존기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과학이나 뭐 학문 세계라고 하면 언제나 객관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을 거다 이렇게 믿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면 현실의 학계가 얼마나 인간적인 편견이나 그 닫힌 구조에 휘둘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역사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증명할 수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학계의 경직성, 그리고 그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기어이 세상을 바꾼 소수의 결사대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와, 진짜 기대되네요. 밤에는 재즈 클럽에서 영감을 받던 루쿤이었지만 낮의 현실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죠. 루쿤이 일하던 2003년에 뉴욕 대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죠.
루쿤은 원래 15년이나 일했던 벨 연구소가 통신사 루슨트의 해체로 와해되면서 뉴욕대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근데 그의 연구실 위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땠는데요?
응용수학의 최고봉인 쿠란트 수학연구소 하고 살아있는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센터 딱 중간에 걸쳐 있었어요.
아, 위치가 절묘하네요. 기계의 학습을 자연의 뇌에서 배워오자는 루쿤의 철학이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 정확히 구현된 셈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가 속한 학계의 주류들이 루쿤의 방식을 철저하게 배척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기계학습 분야의 대세는 루쿤의 신경망이 아니었거든요.
네, 지원 벡터 머신이었죠.
맞아요. 일명 SVM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SVM을 고안한 블라디미르 바프닉이 벨 연구소 시절에 루쿤의 바로 옆방 동료였단 말이죠.
진짜 재미있는 인연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소 복도를 쓰던 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완전히 다른 진영으로 갈라졌다는 건데 왜 당시 학계는 SVM에만 열광하고 루쿤의 신경망은 그렇게 미워했던 건가요? 두 기술의 근본적인 차이가 도대체 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증명 가능성입니다.
증명 가능성이요?
네, 이걸 지형에 좀 비유를 해볼게요.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건 결국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 바닥을 찾아서 내려가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아, 바닥을 찾는 거군요.
네, 근데 SVM은 이게 수학적으로 아주 깨끗했어요. 오차의 골짜기가 마치 매끄러운 밥그릇처럼 단 하나뿐이라는 수학적인 보증이 있었습니다.
밥그릇이요?
네, 밥그릇 안쪽처럼 매끈하니까 어디서 출발하든 무조건 바닥에 한 점, 즉 정답에 도달한다는 걸 종이 위에 수식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아, 학자들 입장에서는 논문으로 쓰기에 완벽하게 통제된 모델이네요.
네.
그러면 신경망은 달랐나요?
신경망은 조절해야 할 변수만 수백만 개고 오차의 골짜기도 수없이 많아서 막 울퉁불퉁한 산맥 같았어요.
와, 수백만 개요?
네, 학습을 시키면 정답을 찾기는 하는데 대체 왜 기계가 이 골짜기로 들어갔는지, 이게 진짜 최저점이 맞는지 수학자들조차 수식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왜 되는지 모른다.
그쵸?
그래서 그들 눈에는 신경망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블랙박스나 그냥 직명 없는 손장난 정도로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르쿠는 이미 벨 연구소 시절에 자신이 만든 신경망으로 그 미국 전역에서 오가는 수표의 우편번호를 실제로 읽어내는 시스템을 상용화했거든요.
네, 실제로 썼죠.
현실에서 멀쩡하게 수표를 분류하고 작동하고 있는데 단지 칠판 위에서 수식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다고요? 아니, 작동하는 현실보다 종이 위 이론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까?
그게 불확실성을 극도로 혐오하는 학계의 그 뼈대 깊은 본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되는데 왜 되는지 모르는 것하고 안 되더라도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 사이에서 주류 학계는 무조건 후자를 택한 겁니다.
와, 통제에 대한 집착이네요, 정말.
네, 당시 주류가 생각한 지능이라는 건 인간이 규칙의 모서리를 한땀한땀 장인처럼 깎아서 기계에 심어주는 수동 검출기 같은 거였어요. 반면에 르쿠는 수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면 스스로 원리를 깨우치는 아이처럼 신경망을 대했고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아주 근원적인 철학 충돌이었습니다.
그 통제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이 결국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두 번째 AI 겨울을 불러왔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혹독했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건 이 겨울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생계랑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엄청난 검열에 가까웠습니다.
상황이 진짜 아주 심각했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나 기계학습 분야의 최고 권위 학회인 CBPR이나 NIPS 같은 곳에서는요. 논문 제목이나 초록에 신경망이나 역전파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심사위원들이 아예 본문을 읽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읽지도 않았다고요?
네, 바로 게재 거부를 때렸습니다. 아예 금기어가 된 거죠.
잠시만요. 그 역전파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금기시될 이유가 뭔가요? 대체 어떤 원리길래 단어만 봐도 논문을 쓰레기통에 던졌을까요?
역전파의 핵심은 오차를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스스로 수정하는 원래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기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틀렸을 때 결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력단 쪽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내부 연결망 수치들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죠.
아, 이해가 가네요. 마치 요리사가 완성된 수프를 딱 맛보고 아, 너무 짜네 이렇게 느꼈을 때 요리 과정을 거꾸로 되짚으면서 소금을 덜 넣어야 할지 육수를 더 부어야 할지 파악하는 그 피드백 과정이랑 완전 똑같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개념은 아주 훌륭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만 개의 변수가 얽힌 복잡한 신경망 구조잖아요. 거기서 그 피드백이 어떻게 완벽한 정답으로 수렴하는지 수학적으로 100% 증명해내기가 당시로선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 또 그 증명 문제군요.
네, 신경망의 또 다른 거장인 제프리 힌트는 이 상황을 그 1912년에 알프레드 베게너일 빗대고 냈어요.
베게너요? 대륙 이동설의 그 베게너요?
맞아요.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을 때 대륙이 움직인다는 현상은 보이는데 그 원동력을 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계에서 철저하게 조롱당했었잖아요. 딱 그 꼴이었던 거죠.
힌튼 같은 대가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젊은 연구자들은 정말 생계 위협을 엄청나게 느꼈겠네요. 대학원을 졸업해도 일자리로 못 구한다는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네, 엄청났죠. 실제로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학생들의 팔을 막 억지로 비틀어가면서 제발 연구실에 남아달라고 애원해야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르쿤, 힌튼, 벤지오 이 세 사람은 흩어지지 않고 아주 조용한 연합을 결성합니다. 스스로를 딥러닝 음모단이라고 부르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영리하고도 씁쓸한 생존 전략이 등장합니다. 학회가 신경망이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거부하니까 이들이 아예 간판을 바꿔 달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싹 바꿔버리죠.
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깊이 쌓는다는 자신들의 방식에 착안해서 딥러닝이라는 아주 세련된 새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단어 하나를 딥러닝으로 바꿨더니 그제야 심사위원들이 논문을 읽기 시작했다는 건 진짜 학계 허위의식을 보여주는 씁쓸한 코미디 아닙니까?
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죠.
그래도 이 음모단이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이름 대목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당연하죠. 미국의 연구비 지원이 완전히 끊겼을 때 힌튼이 캐나다 고등연구원, 즉 CIPA의 지원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생명줄을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인공지능 연구의 판도를 바꿀 융합의 장을 열어준 겁니다. 기존에는 뭐 컴퓨터 과학자들끼리만 모여서 수학 공식만 파고 있었다면 이 자금을 바탕으로 뇌과학자, 인지심리학자, 그리고 심지어 물리학자들까지 한 테이블에 모인 거예요.
다양한 분야가 모였군요.
네, 그래서 지능의 본질에 대해 아주 칸막이 없는 토론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리학자요? 캐나다의 지원금으로 숨통이 트인 이들이 모였던 그 비밀기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유타주의 스키 휴양지 스노우보드에 있는 눈 덮인 오두막에서 낮에는 스키를 타고 밤에는 벽난로 앞에서 칠판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낭만적이면서도 치열한 곳이었죠.
근데 컴퓨터 과학계가 아예 버린 신경망을 물리학자들이 주도해서 살려냈다는 게 선뜻 매치가 안 됩니다. 대체 물리학자들이 신경망에서 뭘 본 겁니까?
그게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다릅니다. 컴퓨터 과학자들한텐 신경망은 그냥 수학적 증명이 안 되는 지저분한 코드였잖아요.
그렇죠. 블랙박스라고 했으니까.
근데 물리학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물리학에는 수많은 입자가 서로 막 밀고 당기다가 결국 가장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라앉는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아, 에너지 상태요?
네, 스핀유리 같은 물질 연구가 대표적이죠. 이들 눈에는 그 신경망의 수많은 데이터가 오차를 줄여가면서 안정된 값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마치 입자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물리현상하고 똑같이 보였던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진짜. 수학의 영역에서 실패한 공식을 자연의 물리법칙으로 해석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군요.
네, 발상의 전환이죠.
그 오두막 벽난로 앞에서 르쿤이 끊임없이 칠판에 적어내려간 핵심 철학이 바로 조성성이었습니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거든요.
네, 아주 중요하죠.
세상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픽셀이 모여서 모서리가 되고, 모서리가 엮여서 무늬가 되고, 무늬가 조립되어서 사물이 되는 그런 층층이 쌓인 구조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루쿤은 세상을 읽는 기계 역시 인간이 어떤 얄팍한 잣대로 재단할 게 아니라 세상의 구조처럼 기계 스스로 층층이 결을 따라서 배워 올라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배워야 한다.
네, 그리고 종이 위 이론에 집착하는 주류 학계에 맞서기 위해서 르쿤하고 수학자 레옹 보투는 직접 짠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들고 왔어요.
오, 직접 짠 거를요?
네, 그러면서 이거 봐라, 실제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맞선 거죠. 특히 그들이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게 확률적 경사하강법, 즉 SGD였습니다.
이 SGD하고 주류 학계 계산법 차이는 뭔가요?
그 주류는 오차를 고칠 때 훈련 데이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싹 다 계산한 뒤에야 움직이려고 했어요.
전체를 다요?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엄청 무겁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수학적으로 정답에 도달한다는 증명이 딱 떨어지니까요. 반면에 SGD는 데이터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곧바로 오차를 계산해서 아주 조금씩 빈번하게 발향을 틀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아까 산을 내려가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주류 학계의 방식은 산을 내려가야 하는데 막 헬기를 띄워서 전체 산맥의 3D 지도를 완벽하게 스캔하고 분석하기 전까지는 단 한 발짝도 내디디지 않겠다, 이런 고집 같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반면에 루쿤이 주장한 SGD는 일단 걸음을 떼고 발끝에 돌부리가 채이면 방향을 틀고 웅덩이를 만나면 비켜가면서 지형을 몸으로 부딪히며 유연하게 산을 내려가는 방식이고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학계는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는다고 비난했지만 스노보드의 생존자들은 지저분하게 넘어지더라도 현실에서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산을 내려가는 쪽을 택한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인터넷이 폭발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쏟아지잖아요. 게다가 강력한 GPU 하드웨어가 등장하면서 결국 이 무식해 보일 정도로 막 부딪히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정확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죠.
자, 이제 그 변방의 눈 덮인 오두막에서 갈고 닦은 그 지저분하지만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주류 학계를 뒤집어 엎었는지 살펴보죠. 2006년이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힌튼이 발표한 사전학습 방식이 신경망의 오랜 고질병을 완전히 해결해버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과거에는 신경망의 층을 너무 깊게 쌓으면 학습 신호가 마치 그 긴 전화 게임에서 말이 와전되듯이 뒤로 갈수록 희미해져서 사라지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엄청 심각했어요.
아, 뒤로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거군요.
네, 근데 힌튼의 사전학식은 이 여러 층을 한꺼번에 훈련시키지 않고 각 층을 독립적으로 먼저 대략적인 학습을 시켜놓은 뒤에 나중에 전체를 미세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먼저 학습을 시킨 거네요.
맞아요. 꽉 막혀있던 배관을 뻥 뚫어버린 거죠. 아, 물론 공정성을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1991년에 독일의 위르겐 슈미트 후버가 이미 유사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우선권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약간의 논쟁이 있었군요.
네, 학계에 좀 그늘을 들이우긴 했는데 실질적인 산업의 폭발을 이끈 건 2006년 이후가 맞습니다.
배관이 뚫리니까 성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네요. 2009년에는 힌튼의 제자들이 음성인식의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신경망을 도입하게 됩니다. 학계가 꽉 닫아건 문을 산업계가 먼저 부수고 들어온 거네요. 그렇다면 뉴욕대에 남아있던 루쿤은 어떻게 됩니까?
2013년 루쿤에게도 아주 통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뉴욕대학교가 기존의 수학과나 신경과학과 등 기존 학과 어지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데이터과학 센터를 설립하고요. 루쿤을 초대 소장으로 앉힙니다.
와, 드디어 인정받았네요.
네, 과거 자신의 손장난이나 한다고 막 무시했던 그 대학에서 아예 새로운 학문의 본진을 차려신 거죠. 근데 여기서 루쿤이 보여준 태도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복수극을 펼친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그는 그 쿠란트 연구소의 콧대 높은 수학자들을 밀어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딥러닝이 현실에서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잘 도는지 우리도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스스로 인정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당신들 응용수학이 정복해야 할 미지의 새 대륙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적들을 향해 미끼를 던져서 완벽한 동료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급 두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기로 쓴 거잖아요. 게다가 르쿠는 이 센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립니다. 인간이 정답표를 주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의 결을 익히는 자기 지도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죠.
네, 대단한 성과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르쿤이 택한 개방형 연구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르쿤과 그의 팀은 자신들이 만든 복잡한 코드랑 노하우를 세상에 전부 무료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전부다요?
네. 당시 딥러닝은 거대 IT 기업들이 은밀하게 막 감춰두고 싶어하는 엄청난 비밀병기였거든요. 근데 르쿤은 이걸 전 세계 대학원생 누구나 다운받아 쓸 수 있는 공용도구로 확 풀어버렸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 철학이 훗날 전 세계 AI 연구의 표준이 된 파이토치의 뿌리가 되죠. 심지어 2013년 말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찾아와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르쿤은 대학의 센터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오픈 사이언스의 거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고 그렇게 검열당하던 사람이 드디어 자신만의 온실을 지었는데 그 문을 굳게 닫아걸기는커녕 세상을 향해서 그냥 활짝 열어젖힌 거네요.
맞아요.
본인이 그 닫힌 문 때문에 가장 고통받아본 사람이기에 지식을 독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IT 기술사를 넘어서 두 번의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끈기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종이 위에서 예쁘게 수식으로 떨어지는 완벽함보다 거칠고 지저분하더라도 끝내 진짜 세상에서 부딪히며 작동하는 현실을 믿는 태도,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 비즈니스를 하든 학업을 하든 이 작동하는 현실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태도는 엄청난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의 지적 탐험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AI 혁명의 핵심 기술은 신경망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딥러닝이라는 새 간판을 달고 나서야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도요.
네, 그랬죠.
지금 여러분이 속한 업계나 조직에서도 알맹이는 정말 훌륭한데 단지 금기시되는 단어를 썼거나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당하는 아이디어가 혹시 없습니까?
와, 진짜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다음 세상을 바꿀 거대한 혁명도 누군가가 그 편견에 찬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아주 매력적인 새 이름을 달아주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룰 기록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놀라운 기록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